감사합니다. 36주년을 맞아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드리게 했는데 일단 살펴보고 오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제일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4편과 135편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134편과 135편은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song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는, 부르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이것은 1절에 보시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부름에서 누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은 역대상 9장 33절에 의하면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일 수도 있지만 역대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상 이들은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다른 사역을 하지 않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항상 성전에서 대기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세운 전통이었음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밤의 성전에, 그래서 역대상 9장 33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자들, 다른 직분은 하지 않는 자들, 즉 예배를 인도하는 성가대의 리더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예배 부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대 리더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오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들이 예배로 초청하고 예배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4편과 135편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예배 부름이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135편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135편 전체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134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134편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될 리더들이 백성들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특별히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 참 놀랍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항상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도 학교에 점심 먹다가도 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해야 되겠죠? 네,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밥 먹다가 돌아서서 찬송하시지는 말고 그냥 찬송하거나 기도하셔도 되는데요. 특별히 성소를 향하여라는 표현은 참 놀랐습니다. 솔로몬도 역대상 9장에서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지난번 출애굽기 25장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소가, 이 성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소를 향하여라는 이 표현을 쉽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끝나고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예배의 자들이 받을 축복을 3절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의 특징은요, 왜 찬송하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먼저 나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은 천지를 지으신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134편을 보면 모두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35편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4편에는 하나님을 계속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이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상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표현에서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시온에서라는 것 다시 한번 성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온산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 항상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온에 나오는 자들, 성소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잘 보세요. 2절에서는 너희 손을 들고 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렇죠? 3절로 가면 시온에서 내게 라는 단수를 씁니다. 실제로 영어는 똑같이 유어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만 한글은 구별이 되죠. 너희 손과 너에게 라고 바꿈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단체로 묻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대충 같이 함께 묻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죠. 또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걸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사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는 신령들을 그냥 대충 단체로 펜스테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시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서 지금 장난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잘 보세요. 시온에서 복을 받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들어야 돼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집어넣습니다. 시온에서 졸지 않는 너에게, 시온에서 장난하지 않는 너에게, 시온에서 잡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여러분이 좀 조는 분들이 벌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5분만 있으면 끝나는데 졸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독특한 뉘앙스를 주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시온의 성소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모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즉 복의 대상은 온 천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만,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들이 오늘 처음 왔더라도, 지나가다가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어딘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 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문방학인데도 시온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별로 안 원하시는 모양이네. 시선이 높아서.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복을 정의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린 것 기억하세요? 시온에 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 여건, 건강, 시간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받고 간다, 이거 와서 발급받아가는 그런 식의 복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한한 복을 받으려고 자꾸 애를씁니다.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이미 수백 번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그것 자체를 복으로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약해도, 아무리 정신없는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여행 중에라도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불편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할 수 없이 그냥 면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하는 분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도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지으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창의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인간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주셨고 더구나 그날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충전하는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선물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건강하게 더 창의력 있게 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잘 되시나요? 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해야만 더 능률이 오르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나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35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편은 134편과 연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1절과 3절에서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전제를 설명해주고 105절부터 쭉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라고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뜰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첫째, 3절에 가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에게 항상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C.S.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선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지 못하면 그렇게 무력한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완전히 선하셔야만 우리가 믿고 따를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매우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그들이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특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즐겨 쓰는데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거는 뭐 여자들이나 작품에 대해서 쓸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Lord, you are beautiful.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는 항상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는 자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송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36년 전에 스테이 칼리지에 이곳으로 오게 될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름다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스테이 칼리지에 오셔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좋은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짜기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스테이 칼리지에는요, 복음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석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초청을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간신히 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참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테이 칼리지를 얼마나 복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루뿐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송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심을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또한 이곳에 더 많은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을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귀하게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